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부활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항상 이 혼란이 있고 오해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되게 종말론과 주의 재림에 관한 얘기로 이 이단의 시비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단의 교리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 오시느냐는 것이죠. 떠나신 주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그러나 사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에 관한 세상은 주님께서 먼저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단어는 원래 로마 황제나 왕이 어디에 불쑥 나타나는 것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겠지만 파루지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루지아. 그걸 재림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디에 출현한다, 나타난다, 있다, 임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이 주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한다. 그게 우리 신앙의 기둥이다. 이 얘기를 가면서 오면서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럼 언제 오신다는 것인데 과연 언제 오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왕설래 말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무슨 뭐 이단들은 보면 몇월 며칠 몇 시에 온다고까지 했다가 소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재림이라고 표현되는 이 말의 뜻 그리고 재림 신앙이라고 하는 부활 신앙과 불가분의 신앙의 본질인 이 재림에 관한 얘기를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단들이 수없이 탄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그동안 데살로니가 전서 1, 2, 3장에서 문득 이 부활 신앙에 관한 사도 바울의 굳은 믿음이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13절, 14절을 읽고 그 부분을 함께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삶에 대한 태도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결정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하는 삶의 모습과 태도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실컷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런 소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이란 없다. 우리는 부활에 이른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뭐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죠. 생명이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둥바둥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우리 그 어른들이 맨날 쌀독에서 인심 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 무슨 말입니까? 내 소유가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아,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그렇게 쓰는 게 각박하겠습니까? 남한테 베푸는 손길이 그렇게 인색하겠냐는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게 많으면.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유의 규모나 정도가 우리의 소비 생활의 태도를 결정을 하듯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냐. 뭐 제 같으면 이제 막 10년 남았나 맨날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올해 제가 70세 생일을 지나면서 이제 얼마나 내가 설교를 할래나, 몇 년간 내가 사역을 더 할 수 있을래나, 그런 시간을 우리가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부활신앙은 죽음 이후가 분리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삶을 가장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기나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죽음에 대한 태도를 결정적으로 두 가지 사건으로 바꿔 놓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얘기예요. 딸이 죽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이가 잔다. 죽음에 대한 이해를 우선 바꿔 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가복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6장 보면은 39절이에요. 회당장 집에서 이제 난리를 치니까 그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듣고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래서 이 애를 일으켰어요. 달리다굼이라는 건 그 당시 애들이 늦잠을 자면 부모가 늘 하던 얘기예요. 일어나라, 이제 좀 그만 좀 일어나거라. 그만 자고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우리가 잠시 자는 잠에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잘 아는 대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었어요. 죽은 지가 나흘 돼서 시신의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나오너라 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걸어나 나오는 걸 보게 하셨습니다. 뭐 다행히 나사로만 살리셨기 망정이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슬퍼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을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걸 믿느냐?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데 그걸 믿느냐? 그게 우리의 신앙, 부활신앙, 우리 신앙의 전부나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그 죽음에 대한 이해가 통째로 바뀌게 되면은 삶에 대한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은행의 통장에 잔고가 무한대로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돈이 좀 무한대로 얼마 셀 수 없을 만큼 돈이 있어도 사람들이 남에게 인색하지 않고 손을 펼텐데 내 생명이 무한하고 내 시간이 유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렇게 천박하게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 지저분해지고 천박해지는지 아세요? 늘 불안하니까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게 뭐 아쉽고 저게 아쉽고. 따라서 이 부활신앙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제대로 믿는다면은 정말 사는 모습이 달라져야 마땅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조바심을 내고 살 까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잤다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깨는 거구나. 이걸 알면 우리가 뭐 잘 때 잠잘 때 불안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굿바이라고 인사 안 하고 굿나잇하고 인사라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애가 아들 넷이가 두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임종할 때 아들들이 다 들어왔어요. 근데 첫째, 둘째, 셋째한테는 야, 잘 있어라. 굿나잇.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마지막한테는 굿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가 마지막에 넷째 애가 왜 엄마 나는 굿나잇이 아니고 굿바이야 그랬더니 너는 주님을 안 믿잖아. 넌 이제 이별이야. 이 니네 형들은 내가 깨서 다시 만나지만 넌 못 보잖아. 그래서 그날로 예수 영접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만났기 때문에 그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만 있으면은 우리 신앙은 흔들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얼굴에 그냥 그런 거 이 근심 걱정을 그렇게 달고 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의 이 젊은 날에는 삶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만은 인생의 후반전에 가면 죽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인생의 사생관이 뭔지가 확인해져야 어떻게 사는지가 결정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게 뭐 젊을 때야 뭐 오늘 죽나 내일 죽나 시간이 뭐 무한정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함부로 살고 막대 몇 개 살고 뭐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욕정대로 살지만 그러나 점점 시간이 내 수중에서 빠져나가고 마치 모래알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듯이 시간이 점점 얼마 없구나 그러면은 사는 태도가 더욱더 진지해지듯이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이 영원으로 넘어가는 시간이라 그러면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지저분한 짓을 하고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말하는 것, 재림을 말하는 까닭은 삶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고치고자 하는 것이고 더욱 굳건한 믿음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고 인생의 위기나 박해가 올 때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훼손하지 않고 이런 위기들을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뜻으로 주어진 게 재림에 대한 얘기고 부활신앙에 대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재림에 대한 얘기 중에서 가장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얘기 중에 하나가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 꼭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냐. 예수님은 이미 주일날 부활하셨는데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그것도 부활의 신앙뿐만 아니라 재림의 신앙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4장 5장과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어가면서 계속 이 얘기를 우리가 반복할 텐데 이걸 우리가 잘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재림 얘기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게 한번 읽어보고 가야 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 아까 말씀드린 파루지아라는 단어가 네 번이 나와요. 24장에서만 나옵니다. 그 이후에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처음 이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게 재림, 강림 이런 말로 쓰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어떻게 쓰냐면은 임함, 네? 그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 임하심, 주의 임하심 이게 이제 파루지아를 쓰는데 라틴어로는 아드벤투스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황제가 이제 임할 때는 아드벤투스 아우구스티 아마 아우구스 황제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그 황제가 오면은 기념 주화를 발행을 했어요. 그럼 주화에다가 새기는 글씨가 아드벤투스, 뭐 아우구스티누, 티니 이런 식으로 쓰면 그분이 오셨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전쟁을 하다가 뭐 위기에 빠졌는데 군대가 원군이 온다. 그때도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늘 어떤 위기나 어려운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 임재하는 것, 현존하는 것.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24장 3절 이런 질문에 대해서 24장 2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보시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파루지아,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때는 인자의 오심, 카밍이라는 뜻이나 어드벤트라는 뜻이나 이런 뜻으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그렇게 번쩍이듯이 오신다는 것, 우리가 삶의 현장에 몰입하고 있을 때 언제 오셨나 할 때 오는 게 그분의 임재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거기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또 예수님께서 36절, 37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파루지아, 인자의 카밍, 그분의 오심도 그러하다는 거라면 그렇게 오신다 얘기해.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이제 자꾸 이단들이 뭐 무슨 뭐 맨날 며칠 온다 뭐 어쩌고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종말론적 신앙을 갖다가 우리에게 계속 퍼부으면서 우리 삶의 자리를 떠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가정을 떠나게 만들고 일터를 그만두게 만들고 그리고는 오실 주님만 기다린다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헌납하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호의호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단치고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단 교주가 재벌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악한 자들에게 이 재림이라는 단어가 어이없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본문 말씀 15절, 16절, 17절. 그러면은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우리가 이게 픽처 랭귀지로 설명하느냐? 어떻게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냐? 이게 오늘 본문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설명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꾸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시는 것도 못 보고. 그래서 먼저 떠난 자들과 지금 남아있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관계로 주 안에서 함께 있을 것이냐? 그런 궁금증과 그런 두려움과 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15절부터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도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 우선 우리가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냐? 그건 주님이 재림하는 날,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우리의 몸이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구름 속으로 이끌려가서 거기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구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까지나 구약시대 때나 구름이란 하나님의 티오파니, 현현,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림 용어예요. 구름 하면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시려면 당연히 구름 속에서 나타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은 그게 인자라는 말과 구름이라고 하는 우리가 단어를 이해를 하게 되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을 한번 찾아오시면 우리가 늘 이 재림 얘기를 할 때 찾는 성구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다니엘서에 기록된 메시아 사상이란 말이에요. 메시아는 이렇게 오실 것이다.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걸 얘기해 준 것이죠.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그 당시에 초대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요, 기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지금 1장부터 그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때 지금 얘기하려고 앞에 부분에서 그걸 건너뛰다시피 했는데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다시 찾아보십시오. 1장 10절 보면은 어떻게 돼요? 1장 10절.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계속 이 얘기를 이렇게 내비친 것이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의 근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장 3절을 보면은 우리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할 때 우리 소망은 이 소망이라고 하는 뜻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쓸 때는 희망이라고 쓰는 거예요. 기대라고 쓰는 것입니다. 기대감. 뭘 기다리는 어떤 막연한 그런 이 희망이죠. 그러나 우리는 근거가 있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동참을 하면 우리도 부활에 이른다. 이 근거 있는 사실과 팩트에 근거한 것을 소망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아무 근거 없는 희망, 막연한 기대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자, 1장 10절에 이랬죠. 2장도 마지막과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 이게 우리 소망의 이유란 말이에요. 그분 앞에 서는 것, 그분과 함께 우리가 거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을 빼고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3장으로 또 가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핵심이 뭐냐면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그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서게 되는 것. 그렇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 때 주님 앞에 흠이 없이 서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어떤 소망이 아니라.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들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소망이 되지 않아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이 부활과 재림에 관한 얘기를 로마서나 고린도서나 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두 가지 더 이게 저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할 텐데. 자, 로마서 4장 24절 25절 한번. 로마서 4장. 4장 24절 25절. 우리가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 로마 4장 24절 25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가 부활하신 까닭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6장에 가면은 다시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죄도 되리라.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재림 이건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지 별도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고 그렇게 당당하게 주 앞에 서서 주와 함께 영생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설명된 모든 개념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찾아보고 정리를 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보고 15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는 도대체 바울이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쫓아다녔느냐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이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가 주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확실해졌고 그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면 부활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죽기를 소망했어요. 죽는 게 더 좋지만은 그는 내가 잠깐 남아있다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지 나는 죽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니까. 그 죽음을 소망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죽음을 소망한다고 해서 염세적이 된다거나 게을러진다는 게 아니라 그 죽음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한 밀도 높은 삶의 영성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루하루 정말 게을리 살 수 없는 까닭은 우리가 영생이 있기 때문이요. 영생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요. 그 약속이 소망이 되었기 때문이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정말 밤낮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8절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이란 그리스도의 교제란 뭐예요? 너 요새 어디다 투자하니? 이게 아니라 도대체 우리는 어떤 소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니? 이 소망의 소식이 누구한테 전해졌니? 제가 어제 오랜만에 참 제 옛날 전직 직장에 있던 동료를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내가 너무 기분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정말 어디 다른 언론사에 있는 사람한테 전도를 하려고 갔는데 막 한참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복음이 안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너 저 조모라는 사람 알지 않냐? 그 인간이 어떻게 술을 먹고 댕겼는지 네가 잘 알지 않냐? 그 사람을 누가 바꿨겠냐? 자기 와이프가 바꿨겠냐? 부모가 바꿨겠냐? 자기 자신이 바꿨겠냐?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인간은 어떻게 바꾸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참 듣고 있다가 내가 이때까지 전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네. 그랬다는 거예요. 뭐 제발 제 아내가 단에서는 네 얘기 하지 마라 그러는데 오늘 이거 제가 뭐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으면 술도 끊어지고 거짓말도 끊어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공중에 올라가서 다시 만나는 죽은 자도 만나고 산 자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대. 여기서 휴거설은 나중에 또 설명할 거예요. 휴거설이 왜 엉터리인지. 근데 어쨌건 그러나 그건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산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 마지막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 있을 것이냐 이겁니다. 이걸 정말 신중하게 분별력 있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누구 얘기로 건성으로 지나가는 얘기 듣고 그걸 덜썩덜썩 믿고 따라가지 말고 대개 다 따라가는 게 이거 들으러 성경 공부한다고 따라가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단은 하나도 전도 안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 데려가서 맨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을 들들 볶아가지고 세뇌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돈 내는 기계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런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달라질 일도 없고 늘 불안하기 때문에 또 누군가 그냥 손을 내밀면 덥석덥석 따라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우리 그 저기 저 뭡니까 수련회 할 때는 이 이단에 관한 얘기를 좀 더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단 전문가를 초청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왜 이단은 교회가 아닌가? 왜 이단은 이 재림과 부활 신앙을 왜곡하는가에 관한 얘기를 좀 더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어 가겠지만은 오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고 부활의 신앙에 이런 게 무슨 뜻인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여러분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될 것 아니겠어요? 찬양한 대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심으로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셨지만은 그 생명이 값이 없는 생명이 아니라 값을 따질 수 없는 생명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부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토록 바뀌었듯이 우리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 한마디만 들어도 좋카오니 그 음성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신앙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그림 되게 하시고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어도 기쁨이 없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얘기만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능력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교제할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항상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그 부활과 재림 깨닫게 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으로 능력있게 살기를 결단한 이제 거기 속인 모든 영원한 생명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